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올 2019년에 구역장으로 섬기는 일에 결심해 주시고 또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결심과 순종 위에 주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처음으로 구역장 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크실 것입니다. 예,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목사 안수받은 지 22년이 됐는데 지금도 늘 두렵습니다. 예, 또 늘 떨립니다. 그 예전에는 그래서 빨리 나이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정말로 나이를 좀 먹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괜찮아지더라고요. 예. 부담이 소명입니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1년 신뢰해 가다 보면 아마 가장 큰 자람이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환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구역에 새 가족이 있거나 구역 식구 구성에 변화가 있다면 서로 돌아가면서 소개하고 각자 2019년의 소망이나 결심 등을 나누어 봅시다. 예, 새해가 되면 새해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꿈꾸는데 정말 새해를 새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새해의 소망을 물어보면 아마 대동소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초에 그 정동진에 가서 새해를 맞는 사람이나 또 높은 산에서 맞는 사람이나 다르지 않을 것이고요. 또 전국 각 성당에 보면 그 양초 이렇게 켜놓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자기 소원들 써놓는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전국 사찰에 그 기와에다 또 이름 쓰고 소원 쓰잖아요. 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 개신교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좋겠죠.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더 건강해지기를 함께 기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또 우리보다 더 그 작은 사람들을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됩니다. 더더욱 우리에게 영적인 소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신앙 연륜이 길어져도 믿음과 인격이 잘 성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 각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매일매일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제1번은 성경 1년 1독하는 겁니다. 예, 평생 욕심이 있고도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천국 가는 사람 제 생각에 절반 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매일 한 15분씩이라도 이를 악물고 시간을 들이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면 그 말씀이 우리를 틀림없이 바꿉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늘 짧은 호흡의 기도를 드리죠. 예,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두 번쯤은 긴 호흡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것이 스스로가 되면 최상이고 스스로가 잘 되지 않으면 새벽 기도를 이용하든 금요 기도를 이용하든 그런 그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 이거 연초마다 늘 드리는 말씀인데, 예, 해 아래에서 새 것을 찾는 것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유한한 것밖에 없거든요. 유한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헌 것이 됩니다. 새 것인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면 헌 것이 됩니다. 새 것은 오직 해 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새 것을 가질 수 있고 그 사람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그 상견례 모임을 가질 때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 나눌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처음 나누는 사람입니다. 처음 나누는 사람이 새 소망이나 뭐 새해에 뭘 기대하는 거 있습니까? 라고 구역장님 물었을 때 새해가 별 거 있겠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50번, 60번 새해를 맞았습니다. 근데 별 거 없더라고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다 별 거 없어요, 별 거 없어요. 별 거 없는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구역장님이든 군찰님이든 잘 준비하셔서 얘기를 하셔야, 아니면 구역 식구 중에 잘 나누실 수 있는 분에게 미리 부탁을 드리면 그분이 나누는 수준만큼만 나눕니다. 예, 그래서 첫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 이번 2018년 또는 지나온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가장 강하게 또는 가장 많이 개입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개입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와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해주시면 좋겠죠. 예, 그냥 필요할 때 도움만 주시면 좋겠죠. 예,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더 잘 꾸려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잘 꾸려가는데 그게 힘이 약간 모자랄 때에 또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 그때 살짝살짝만 도와주시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서 봉사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 굉장히 경거망동한 생각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그보다 더 큰 자녀라고 할지라도 엄마 아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용돈만 넉넉히 주세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잘 돼가지고 잘 보답할게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계획을 세우는데 그저 옆에서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 복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 2절에 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또 이것이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그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순간순간 느끼며 확인하며 가는 것은 굉장한 큰 복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믿음의 진보와 인격의 성숙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믿음의 진보가 없다면 내 삶에 또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3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1번, 성막의 이름들. A번,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구약 119쪽입니다. 구약 119쪽.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지을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를 지어라고 하면서 장막을 지어라고 합니다. 장막. 예, 장막은 문자 그대로 영어로 말씀드리면 텐트입니다. 장막은 아브라함 때부터 목축을 하던 사람들에게 익숙한 주거 양식입니다. 이 장막의 가장 큰 특징은 붙박이 거주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은 언제나 이동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에 항상 장막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B번 출애굽기 26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21조 구약 출애굽기 26장 1절 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두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예, 장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 예, 거룩한 텐트, 홀리 텐트입니다. 이 성막 제조에 관한 것은 출애굽기 26장과 그 36장에서 38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나중에 구약전 교환에 38장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36에서 38장입니다. 장막을 성막, 즉 거룩한 텐트라고 부르는 것은 그 특성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저희 둘째가 어릴 때 그 엄마 아빠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진지하게. 아들, 왜 아들은 아빠한테 존댓말을 안 쓰니?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내 친구잖아. 예, 아빠가 친구와 같아야 하지만 또 아빠는 아빠이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무례하게 행하지 않게 됩니다.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성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막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각인하게 됩니다. C번 출애굽기 27장 21절 예, 123쪽 출애굽기 27장 2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등극회원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예, 그 장막이고 성막인데 그곳이 또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란 뜻입니다. Tent of Meeting. 이 장막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 고속도로를 타고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한 그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만남의 광장 휴게소입니다. 그 만남의 광장 휴게소는 그 우리가 거기에서 만나자고 사전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나서 함께 다시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카풀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회막이 구별된 만남의 광장입니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거기로 가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서 24시간 죽치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곳, 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곳,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곳에서 신실하게 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때 안식일이나 절기 등에 거기로 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무조건 교회로 자주 불러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이곳이 회막, 만남의 광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이곳에 24시간 죽치고 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평소에는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약속된 시간에 함께 모여서 다시 하나님을 뵙고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2번 역대상 6장 48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6장 48절 구약 619쪽입니다. 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예, 그리고 시편 55편 13, 14절도 보시겠습니다. 구약 841쪽 시편 55편 13, 14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예, 이 시편 55편은 다윗이 자신을 몹시도 괴롭히던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니까 자기의 친구이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장막이 이 두 곳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입니다. 만약 사람의 뜻대로 또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사람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2번 성전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구약 518쪽입니다. 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예, 사실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정말로 간절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도 보면 다윗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함께하신다고 예 그리고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성전을 지을 준비만 하고 그 성전을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이 그 자기의 왕궁보다, 즉 자기의 집보다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예, 신앙이 먼저 견고해야 가정이 섭니다. 그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히시는 분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전이 필요했던 것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 예수님께서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또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첫 성전입니다. 이 붙박이 이제 이동용 하나님의 집이 이제 붙박이 집이 된 것입니다. 비번 에스라 5장 2절과 6장 13에서 15절 보시겠습니다. 구약 718쪽입니다. 예, 함께 우리 읽어보실까요? 먼저 5장 2절.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우리 6장 13절에서 15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알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을 끝내니라. 예. 그, 잠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인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귀국 1년 만인 제가 그때 써놨죠.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온갖 반대들이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는데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그 주전 520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여서 4년 만인 주전 516년에 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16년이 중요한 것은 유다가 망했을 때가 586년이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그 바벨론을 포로 70년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70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고 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했던 주전 586년에서 이 성전이 세워진 이 성전을 스룹바벨이 주도하였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를 70년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실 귀국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건 반대 핑계로 자신의 일상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6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가 이제 그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고 촉구했는데 그 학계 선지자가 어떤 용어를 썼느냐면 너희는 판벽한 집에서 지내면서 성전은 방치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판벽한 집이 칸막이를 한 집 또는 지붕이 있는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너네 집은 원목으로 또 대리석으로 꾸며놓고 그 성전은 그냥 중단된 상태로 두느냐. 그리고 그것이 지붕이 있는 집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지붕이 있다는 것은 그 건축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너네 집은 다 건축을 완료해놓고 하나님의 집은 그 도중에 가만둔 상태로 그대로 둘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었는데 이 성전도 그 주전 169년에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1차 파손이 되었고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성전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 20절 함께 보실까요? 예, 요한복음 2장 19, 20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 그 이둠의 사람이었던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롯 성전은 약 주전 19년경부터 주후 63년까지 82년 동안이나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완공된 지 불과 7년 만에 그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이스라엘은 1948년에 그 다시 그 나라를 찾을 때까지 1700년 이상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옛날 그 이 헤롯 성전의 서쪽 벽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문을 막 꽂아놓거든요. 한국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꽂아놨는데 보면은 뭐 그 정동진에 가서 비는 거나 전국 사찰에서 써놓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3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까? A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전이라 부르는 곳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1장 12, 1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 13절 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고백은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내가 내 인생을 또 내가 제대로 갖고 갈 수 없으니 내 인생에 함께해 주셔서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아,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비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는데 강도는 그 자기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가장 반대되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이 강도질입니다. 예, 이 강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곳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B번, 예수님은 무엇을 성전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우리 아까 본 구절인데요. 예,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분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후로 건물 성전의 시대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예, 지금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 뭐 흔히 그 예배당, 교회당 건물 지으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그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인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지라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건물 성전은 소수의 사람들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또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죠. 예, 그러나 예수님의 몸이신 성전은 온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C번, 성전, 건물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무엇을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269쪽 신약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우리의 몸이 이제 성령의 전, 즉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건물 안에 의사와 간호사, 환자가 있으면 병원이라고 부르고 학생과 교사가 있으면 예, 학교라고 부릅니다. 그 1983년도인데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그 드라마가 있는데 고교생 일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그때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주제가가 이렇습니다. 그리움이 많은 고교 시절에 무지개를 보듯 내일을 본다. 이리저리 갈래길 우리들은 이제 어디로 갈까? 물을 담아두면 물단지 꿀을 담아두면 꿀단지 우리들은 꿈단지 꿈을 담아라. 예. 어느 통에다가 물을 담아두면 물단지고 꿀을 담아두면 꿀단지가 됩니다. 예,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의 전이 되는 거고 나 자신만 있으면 나의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가장 웅장한 건물들을 사람들은 그 속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제물들이 있는 것들을 보고서 성전이라고 불렀지만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강도질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바꿔주고 또 그 짐승들을 팔고 하는 그곳이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서 이방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왔는데 그곳이 온통 시장통인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판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일반 화폐를 성전에서 쓰는 화폐로 바꿔주기도 하고 또 재물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오면 재물을 끌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안에서 샀는데 가격이 무려 20배씩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만원짜리 비둘기 한 마리가 100만원 하는 겁니다. 4번, 큰 4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봅시다. 1번, 우리들은 무엇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들과 초대교회에서 파송받은 선지자들이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뜻합니다. 즉 우리들의 터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 위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모퉁이 돌입니다. 예, 모퉁이 돌은 집이나 그 성과 같은 큰 건물을 지을 때에 두 개의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곳에 두는 아주 큰 주춧돌입니다. 이제 거기 힘을 받아서 다른 돌들을 쌓아갑니다. 또 그 돌 모양을 보고 다른 돌들을 쌓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기준이 그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인 우리를 지어가는데 영원한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준이 됩니다. 3번 성전인 우리들은 서로 연결하여 무엇이 되어갑니까?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성전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각자가 성전 모양의 벽돌인 겁니다. 벽돌 모양을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면서 그것이 또 다른 그 벽돌들과 함께 이어져서 벽도 만들고 바닥도 만들고 기둥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굉장히 유기적인 결합입니다. 그 서로 연결하여가 한 단어로 그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관절이 연결이 되듯이 그 연결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 관절이 똑같은 단어이거든요. 관절은 굉장히 유기적입니다. 우리가 그 뭐 팔을 올리고 뭐 또 다리를 움직이고 하는데 우리가 의식도 잘 못하고 우리도 그 머리가 그렇게 명령을 하기 때문 아닙니까? 예. 그것처럼 이 결합이 그만큼 유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모여서 또 다른 연합 성전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예, 구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 성전의 삶은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가치관을 따릅니다. 4번, 이 연합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입니까?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초소가 되고 사람이 살면 사람의 집이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성전의 인생을 사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신의 삶을 성전으로 가꾸어 가는 사람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짧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이익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 뜻대로 되면 더 좋을 것처럼 여겨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멀리 보지 않아도 조금만 지나고 보면은 우리 삶,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삽니다. 5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다시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답니다. 예. 이것은 나 혼자 지어져 가거나 또 지어져 가면서 내가 제외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안을 가리켜서 저 집안은 명가야라고 말할 때 한두 사람이 뛰어나서 명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뛰어나야 명가가 됩니다. 우리는 홀로 그리고 더불어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예, 이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가 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 세 단어고 영어성경에도 보니까 being built together라고 되어 있던데 세 단어인데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학자들은 앞에 서로 연결되고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만든 단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가 되고 또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이기적이거든요. 나밖에 모르거든요. 5번 결론, 올해 우리 교회에 표어를 주신 말씀을 새겨봅시다. 1번 표어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의 적용 1, A번 예, 무엇과 무엇이 함께 지어져 간다 있겠습니까? 제가 영식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교역자들과 교우들이 함께 지어져 갑니다. 교역자와 교우들은 함께 지어져 가도록 서로 돕는 관계이어야 합니다. 의존적인 관계는 건강한 지어져 감을 방해합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제가 뭐 그 고등학교 때 고등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때 청년부 회장도 하고 뭐 그 성가대 뭐 주일학교 반사 이 세 가지는 항상 기본적으로 그 하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교회가 저를 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첫 사역지로 주님의 교회에서 8년 반을 사역할 수 있었고요. 또 거기서 제가 열심히 섬겼는데 또 교회가 저를 키워주어서 제가 제네바까지 가서 거기서 6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거기서 제가 열심을 다해서 섬겼지만 교회가 저를 키워주어서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지만 또 교회가 저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자라져 가지 않으면 한쪽만 자라면 균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자와 교우들이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B번 청장년들과 교회 학교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 예, 그 지금 부모이신 분들은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내 자식이 나중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예, 부모면 좀 제대로 생각하는 부모라면은 100% 예,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지금 좋은 교회지만 지금보다도 10년 후, 20년 후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고, 더 건강한 교회였으면 좋겠고, 더 주님의 신실한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잘 자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도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3번, 100주년 기념 교회와 한국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요. 우리 교회의 소명이 한국 기독교 200주년을 향한 길닦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교회만 독야청청하고 다른 교회들은 쓰러지거나 망가진 건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는 200주년 맞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교회들과 또 여러 기독교 기관 또 여러 선교사들을 섬기며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D번 또 100주년 기념교회와 한국사회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예, 아까 그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매주일마다 기도 때마다 빠지지 않고 그 등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갈등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 이념, 계층, 세대, 예, 갈등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이거 잘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이 처음에 말, 몇 마디 배울 때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아닙니까? 예, 잘해야지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 비록 내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누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예, 우리 사회가 자라가지 않으면 예, 이 갈등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 나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그 한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2번, 예, 공동 단임 목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네 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그 공동 단임 목사 네 명이 잘 지어져 가야지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갈 것이고, 한국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갈 것이고, 한국 사회가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예, 굉장히 저는 중요한, 저는 전환점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어느 교회 하면은 그 교회 목사님 이름밖에 안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거 없어져야 합니다. 네, 그 교회 구성원들이 다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지금 우리 네 명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교회는 두 명, 어떤 교회는 세 명, 더 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할 때마다 하듯이 이것이 정말 그 하나의 샘플이 되고, 샘플이 된다는 것은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샘플은 여러 개 다 똑같은데 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고, 또 이것이 한국교회의 이정표가 되는 것. 아직은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한번 가보면, 아, 100주년 교회가 저렇게 가니까 우리도 저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저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물꼬를 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어떤 단체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한 표와 함께 지어져 가느라의 적용 2. 이건 우리 각자가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지어져 가야 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자라야 하는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또 우리 가정에도 지어져 가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좀 더 어떻게 가정이 건강하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가정이 될 것인지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또 구역 모임에서 구역 식구들이 함께 지어져 가야 할 부분들.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그 서로 섬기다 보면은 1년 지나고 나서 우리는 참 많이 바뀐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새해는 달력을 바꾼다고 오지 않습니다. 또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고 새해가 저절로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또 어떤 정동진이나 어떤 행사를 가진다고 해서 새해를 살 수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져 가는 만큼만 새해입니다. 지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묵은 해의 연장일 뿐입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예,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 우리 거저 복 비는 사람들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을 짓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누군가는 복을 지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매번 복을 받으라고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복을 짓는 삶을 살게 되면, 예. 그래서 저는 그 죄를 짓다의 반대말이 벌을 받던가요? 예. 죄를 짓다의 반대말은 복을 짓다입니다. 예. 죄를 짓는 삶을 청산하고 복을 짓는 삶을 올 한 해 또 우리 남은 평생 해갈 수 있기를 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허물도 많고 형편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2019년이라는 새해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 우리 교회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표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막과 성막, 회막,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가꾸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인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연합 성전인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구역, 우리 교회가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의 터전 위에 또한 주님을 표대로 하여 매일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지어져 가게 하시고 한국사회도 함께 지어져 가므로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맑고 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겨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맞는 매일매일이 새날이 되게 하시고 그 새날들이 모여 2019년이 진정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19년 올 1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므로 어제보다 오늘이 새롭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해짐으로 매일매일을 새해 새날로 갖고 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올 1년 동안 수고하며 섬겨주실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위에 그리고 구역 모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